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실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사도행전 묵상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날 때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복음을 전하면 세례를 받으라 그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일곱 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는 사람은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6절 같은 데도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복음 듣고 난 뒤에 세례를 자연스럽게 받는 사도행전 8장 38절 보면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네 눈을 보게 하신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 사람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설교하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대단히 자연스러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2000년 교회 역사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때 하기는 하겠지만 오늘 우리 온 교회 안에 이제 세례식을 하는 날이어서 세례가 무엇인지 또 이 세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라는 것은 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그래서 적수식이라고 그래요. 물을 뿌리는 아니면 물을 붓거나 아니면 물 속에 잠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정말 좀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방식의 그 세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물이 더러움을 씻어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막 박해를 받을 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런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례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 성전에는 큰 바다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바다라는 것은 큰 물탱크예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몸을 씻었는데 뭐 샤워 이런 거 아니고 아마 이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두멍이나 바다에서 몸을 씻는 것은 예배를 위한 일회성 정결제였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그 원래 성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제 씻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다고 돌아온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음식을 먹을 때 다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결예가 이제 아주 보편적인 예식이 된 거죠.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물이 흔한 동네에서도 밥 먹을 때마다 손 씻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물티슈로 닦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물이 귀한 동네에서 씻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은 세례를 명령하실 때 단순히 예배를 위한 일회성 정결예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물이 우리를 씻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물이 뭘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어요? 진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씻어서 희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피예요. 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거든요.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분이신데 이유가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표를 새롭게 부여하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외워버릴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 외웁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성도는 이거를 딱 메모해가지고 아마 매일 한번 읽어서 아마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착한 성도는 외워요. 다 착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워야 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속량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가끔씩 이제 점심 때 밥 먹으러 가는데 저는 혼자 안 가고 여러 명 이제 늘 따라다니는 게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한 번씩 밥값을 치러주는 분이 계세요. 진짜 복 받으실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값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값을 치르느냐?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와 문화가 달라져가지고요. 요즘은 이게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별로 인정 안 하고 싶어해요. 예전에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연약하고 뭔가 좀 부끄러운 것이 많고 뭐 이런 거 조금 인정하는, 이를테면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염치가 없다. 들어보셨어요? 염치가 없다. 그 염치가 뭐냐면 뭔가 자기가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야, 좀 부끄럽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염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단어 안 씁니다. 그런 표현 안 써요. 언어가 사라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요즘은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될 어떤 도리가 있다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사람의 도리를 묵상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염치 없다는 단어를 쓰지도 않아요. 요즘은 다 사람들이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주장해요. 나 열심히 살았다. 남들에 비해서 내가 못한 거 없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남만 못한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초월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도덕성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요즘은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뭔가 좀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내가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좀 반성하고, 이게 아니고 큰 소리치고 설령 잘못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막 큰 소리 치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요,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를테면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나쁜 짓을 얼마나 몇 가지 했느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쁜 짓 10가지 했지, 나는 5가지밖에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자주 했느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할 때는 단순히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쳐요.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지 않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사는, 남들만큼 사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뭐 이런 정도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결국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거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갈수록 인생이 허망해요. 자기 꿈을 이루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는 갈등이 더 심해져요. 고통이 증폭이 돼요. 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데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서로 충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가 죄냐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이 죄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십자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방편, 사랑의 증거인 줄 알아요.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네가 죄인이다. 네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거울, 유일한 거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네가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셔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치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양이나 뭐 염소나 아니면 송아지나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죄인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피 흘리는 죽음. 예수님의 피는 뭐냐? 우리의 죄의무를 씻어주기 위한 속량의 값으로 치르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자 오늘 좀 그러게요. 외우면 좋겠는 이런 것도 다 외우면 좋아요.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외워버릴까요? 같이 한번 자 뭐 할 수 있죠. 뭐 까짓거 읽으면서 외우는 거죠. 뭐 자 하나 둘 셋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 죄 용서를 받는 이유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우지 마세요. 외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세례를 받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럴 때요, 요즘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옷이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귀족인지 노예인지, 이를테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왜 연속극에 보면 빨간 옷 입은 사람도 있고 파란 옷 입은 사람도 있죠. 양반, 양반.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이 입은 옷 색깔, 그 사람이 입은 옷의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이 양반 중에도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옷이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다시 보시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왜 받느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좀 이렇게 고개도 좀 이렇게 좀 돌려보시고 어깨도 좀 풀어보시고 지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부 때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세상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신분의 변화가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가 있어요. 죄인이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기니까 이거는 막 놔두고, 여하튼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여하튼 이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여하튼 읽어는 보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합하여 함께 합하여 함께 연합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 혼자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혼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안고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함께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요 거룩한 연합이라고 해요. 거룩한 연합. 이거는 물리적인 하나됨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루시는 어떤 거룩한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거는 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짧잖아요. 그죠? 이거는 찬양도 있어요. 왜 우리 얼마나 이게 좀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거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 같이 한번 불러.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반주자가 악보는 받으셨죠? 예. 아이, 예. 자,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찬양이요. 우리 늘 익숙하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찬양인지 몰라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다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어지는 사건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중생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믿는 네가 누구냐? 죄에 대한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죽었거든요. 죄값을 다 치렀어요. 대속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미 맛본, 죄값을 다 치른 사람들이고, 다만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연합해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 씻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에는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도 이제는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건데, 고백. 그 고백할 때 세례라는 거는 그거를요, 교회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아, 너도 신앙 고백하는구나. 너 그러면 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러면서 공회 앞에서 인정받는 예식이에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소속이 달라지는, 소속이. 이를테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는요, 다 어떤 통치하는 힘이 있어요. 통치. 흑암의 권세에서는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고 혹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매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 예수님, 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그 복종하는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닌 줄 알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 인생이 성도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치 우리 왜 지난번에 열왕기하 묵상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야말로 자기 욕망을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폭삭 망하는 거를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요즘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요즘 교회도, 요즘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뭔가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사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명에 관심이 없고 그야말로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요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완전 간첩이에요. 간첩. 얼마나 참 우스워요. 우리 열왕기하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승 이런 거 봤죠. 요즘 교회야 됐어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워낙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던 사람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기를 옥죄고 자기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말씀에 순종 안 해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이 말씀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례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는 혼자 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하거든요. 교회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엄마 아빠도 있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 형제 자매도 있고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서약할 때 아 그렇구나 너 그러면 너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 전주제자교회 한 가족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되지 꼭 굳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하겠어요? 세례가 중요하겠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믿음이 중요해요. 세례는 믿음에 뒤따라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안 받는 믿음이 있느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많은 지장이 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한 거지. 그 사랑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먹고 살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많은 지장이 있어요. 우선 딱 예방접종을 못 해요. 그죠? 보건소에 예방접종해야 돼. 못 하고. 이를테면 이 아이는 학교에 못 가요. 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으면 적이 예를 들면 세례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거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성도로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세례는 마치 출생신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안 한 채로 지금 살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죠. 중국에는 많대요. 요즘은 법이 달라졌지만 중국은 예전에 왜 한 집에 한 명만 태어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유 저 호적을 하나만 하고 그러니까 호적을 하면 벌금을 많이 내고 이러니까 호적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중국도 사회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되지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호적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세례받은 지 30년 지난 분이 계시죠. 세례받은 지 20년, 30년, 40년. 그러면 내가 언제 세례받았지? 날짜도 헷갈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세례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세례라는 거는 날마다 좀 새롭게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례에 대한 감각이. 지난번에 우리 대요리 문답 공부할 때 우리가 그런 거 공부한 적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 167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느냐.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거든요. 세례는 평생 한 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받았어요. 초코파이 한 개 먹으려고 세례받았다고 군대에서 주로 막 이렇게.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아 이제는 내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겠다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세례는요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제 세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입교 다시 하시라. 입교. 그래서 신앙 고백 다시 하고 다시 헌신하시라. 그렇게 교회에 제 세례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내 고백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를 했느냐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세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세례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내가 무슨 어떻게 세례받았는지 세례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지도 모른 채로 점점 무뎌져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세례가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받은 세례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꼭 필요함에도 매우 등한시해 왔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평생에 걸쳐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너무 방황하다가 뭔가 돌아왔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인생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부여되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리고 세례에 썼던 엄숙한 서약, 이런 것들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과 세례를 통해 받는 은혜, 또 세례받을 때 했던 약속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의 삶과 함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진 다른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세례가 더 나은 세례가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아,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로 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돌아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더 나은 세례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또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린 사람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대화를 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이룬 사람답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세례받기를 사모하게 되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세상의 종노릇 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하는 그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거든요. 옷 입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이를테면 예쁜 옷을 입으면 조심하게 되죠. 작업을 할 때 일을 할 때는 허드렛 일에 걸맞는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거룩한 신분을 얻은 거죠.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